지난 두 달 동안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조원영 목사님과 함께 구약 성경의 말씀, 특별히 아모스서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말씀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두 달 동안 마태복음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마태복음과 두 달 동안 함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천국의 소망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부들 중에서 이레네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주후 2세기 중후반에 등장해서 활약한 그러한 교부입니다. 이레네우스를 가르쳐서 최초의 신학자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주후 2세기에 등장한 교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부들 중에서 첫 번째 교부는 아닙니다. 이레네우스 이전에 로마의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유스티노스, 폴리캅 이런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그나티우스나 유스티노스, 폴리캅 같은 교부들은 순교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레네우스는 폴리캅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레네우스를 가리켜서 최초의 신학자다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후 180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주후 180년경에 이단 논박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헬라어로는 카타 하이레세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헬라어로 기록된 이 이단 논박이 현재까지 전해지지는 않고 라틴어 번역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는 아드베루수스 헤레시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 논박의 라틴어를 100년 전에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 모든 학교와 또 교회에서 읽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6월, 7월, 8월 세 달 내내 이레네우스의 이단 논박 이 책을 읽느라고 세 달을 모두 다 소진하였습니다. 영어본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분량으로 보면 신약 성경 전체의 분량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교부들은 물론 몇 편의 서신들이 있지만 그 서신들의 분량 면에서 너무 적고 또 그 서신들은 대부분 순교의 상황에서 교회를 염려하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레네우스의 이단 논박이라는 이 책은 신약 성경 전체 분량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담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신학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레네우스의 글을 읽으면서 이레네우스를 가르쳐서 최초의 신학자다라고 지칭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레네우스의 이단 논박은 모두 다섯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3권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인용으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복음서는 그 수에 있어서 현재의 수보다 더 많을 수도 혹은 더 적을 수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모두 네 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보다 더 많을 수도 없고 더 적을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네 개의 지대들이 있고 네 개의 방위들이 있는데 여기서 네 개의 방위라 함은 당연히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는 각 방향으로 온 땅에 퍼져 있다. 교회의 기둥과 기반은 복음이며 또한 생명의 영이므로 교회는 정당하게 네 개의 기둥을 갖고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말씀,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고 만물을 운행하는 분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셔서 형태에 있어서는 사중으로 되어 있지만 한 성령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서가 네 개가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네 개의 다른 각도에서 보는 네 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건을,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레네우스는 이어지는 글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네 생물과 복음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인 사자 모양은 요한복음을 지칭하고 둘째 생물인 황소 모양은 누가복음, 셋째 생물인 사람 모양은 마태복음, 넷째 생물인 독수리 모양은 마가복음을 지칭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네 개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그 중에서 하나의 관점인 마태복음에 집중해서 앞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분량이 적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거의 비슷한 분량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둘 중에 어느 복음서가 분량 면에서 더 많을까요? 참고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요.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둘 중에 전체 글자 수 분량만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많을까요? 예, 누가복음이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지만 근소한 차이로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는 약간 분량이 더 많습니다. 이로써 누가복음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그런 이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만 보았을 때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분량면에서 대략 두 배 정도 분량이 됩니다. 신약 27권을 분량면에서만 본다면은 가장 많은 글자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 1등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요한복음이고요. 그다음엔 마가복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이지만 마태복음의 구조를 알면 마태복음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로서 마태복음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전체의 구조, 그 그림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오늘 첫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볼 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마태복음이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설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문구 이후에 긴 분량의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설교가 끝날 때에는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매 라는 문구로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는 시작 문구로 시작을 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매 라는 종결 문구로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독특한 특성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이러한 시작 문구와 종결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시작 문구와 종결 문구는 각각 다섯 차례씩 등장합니다. 시작 문구와 종결 문구 사이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기한 성경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가지고 있었죠. 바로 이 빨간 부분, 예수님의 긴 설교 부분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 앞에 시작 문구가 있고 뒤에 종결 문구가 있습니다. 시작 문구와 종결 문구가 이처럼 각각 다섯 차례씩 등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는 모두 다섯 편이 있게 됩니다. 시작 문구와 종결 문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시작 문구가 있고요. 종결 문구는 7장 28절에서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시작 문구가 있고요. 종결 문구는 11장 1절에서 있습니다. 또한 13장 3절에서 시작 문구가 시작이 되고 13장 53절에서 종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2절에서 3절에서 시작 문구가 있고 종결 문구는 19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4장 3절에서 4절이 시작 문구이고 종결 문구는 26장 1절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문구와 종결 문구 사이에 있는 본문은 다음과 같은 본문들입니다. 첫 번째는 5장부터 7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3장, 그리고 네 번째는 18장, 다섯 번째는 24장에서 25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는 이미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10장은 파송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때 대부분 마태복음 10장을 텍스트로 취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10장이 파송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장은 교회생활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24에서 25장은 종말설교라고 합니다. 이 다섯 편의 설교는 마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문구와 종결 문구하고 함께 연관해서 표현한다면 마태복음에서 이 다섯 편의 설교는 각각 시작 문구와 종결문구를 가짐으로 해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편의 설교는 마태복음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편의 설교는 모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언급한다면 다섯 편의 설교가 모두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중심으로 다섯 편의 설교가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순서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편 전체의 주제이자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 주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중에 5장 20절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7장 21절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외에도 5, 6, 7장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있지만 이런 대표적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한 구절을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7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인 10장 파송설교의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인 13장에서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13장 씨 뿌리는 비유지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아주 자주 반복되는 표현은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이와 같다. 누룩과 같다.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천국은 이와 같다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장에서 한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8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18장 1절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18장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의 내용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 25장 종말설교에서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4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종말설교의 내용은 천국의 도래, 천국이 온다, 천국의 도래라고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기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섯 편의 설교, 시작 문구와 종결 문구를 각각 가짐으로 해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마태복음의 이 다섯 번의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다섯 편의 설교는 천국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순서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주제는 예수님의 다섯 편의 설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섯 편의 설교가 아닌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이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게 될 그곳, 천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다섯 편의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 나머지 다른 부분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 모두가 천국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디다스 콘테스 아우투 스테레인 판타호사 에네테일라멘 휘민. 디다스 콘테스 가르치라, 아우투스 그들을, 테레인 따르도록 가르치라, 판타호사 모든 것을, 에네테일라멘 휘민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 너희들에게 말한 것. 여기서 말하다라는 동사가 엔텔로마이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엔텔로마이의 단순 과거 형태가 되겠습니다. 헬라어 단순과거는 오전 예배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바로 그 아오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던 것인데 목적어가 판타호사입니다. 모든 것들,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 했을 때 단어가 호소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헬라어 호소스라는 단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출간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성경원문연구에 제가 호소스 연구를 논문을 써서 통과가 돼서 이번 달에 출간이 됩니다. 호소스라는 이 단어는 유사관계 대명사로서 양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판타호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 말했던 모든 것들, 말했던 모든 것들은 무엇을 지칭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등장하는 마지막 모습인데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씀에서 등장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다섯 편의 설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다섯 편의 설교가 중심 구조일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다섯 편의 설교를 지칭하면서 그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천국에 대한 말씀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하라 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모든 신앙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영생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도 모두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자면 하늘나라, 그 천국이라는 표현은 신구약 66권 전체에서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뿐만이 아니라 12명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의 나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는 그것을 천국으로 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에 있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보기에 예수님은 바로 천국을 전하는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한 동의어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만 나온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이 특별히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는 보물창고와도 같다 하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점점 난해해집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은 윤리적인 혹은 철학적인 개념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천국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천국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갈수록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 아래서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세계, 곧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강력한 초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태복음과 함께하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